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퍼듀 제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근거로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 아마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자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 부자들은 대개 하나님을 가리키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의 비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빌려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제 그 주인이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주인도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부자들이 보통 이제 관대한 사람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만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만큼은 부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또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야 했던 사람이고 부자가 먹다가 남긴 음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난 곳을 핥아 먹는 바람에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됐냐면 어떤 운명의 역전 같은 것이 일어나서 거지는 일종의 천국 같은 곳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나사로에게 요청을 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혀 끝에다가 적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의 요청은 거절을 당하게 되고 또 부자가 한 가지 요청을 더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다섯 형제가 있는데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 집에 보내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청마저도 거부를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죽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유로 그 부자의 요청이 거절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히 강단에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정신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그냥 일반 현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한 반발감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지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나머지 이 지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주제들은 교리에서 삭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에 처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보다 이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사용한 재산만큼 내가 하나님께 부자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가르침 중에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상당한 종교인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역자,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부자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럼 왜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누가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꽤 무리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49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설하시기 위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혹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지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오늘의 비유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부자가 갖고 있었던 부 그리고 재산이 그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시편 49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북한에 있는 어떤 한 동포가 있는데 그 동포를 미국 땅으로 데려오는데 한 1,500달러 정도면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1,500달러 정도를 주면 함경도에 있는 북한 주민 누구를 정확하게 찍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00달러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온 것이냐면 일단 그 함경도 그 공산당을 책임지고 있는 도당 책임자에게 한 1,000불 정도를 줘야 되고 압록강에 있는 초병 군인에게는 한 300달러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브로커한테 한 200달러 정도 주면은 그래서 1,500달러 정도 주면 북한 주민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을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뭐 신들러의 리스트도 그렇고 하여튼 이 세상에 돈이면은 거의 다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아무런 속량의 힘이 없다. 아무런 구원의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영접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부자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었으나 그가 죽었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그의 형제들, 다섯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에도 역시 그의 돈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아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나사로를 도우면서 살았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거꾸로 그가 나사로를 도왔다라고 하면 천국에 갔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해석에서 매우 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이 부자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부자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바로 주변의 나사로를 도우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용한 그 액수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부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크레딧카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이웃사랑에 대부분의 돈을 바쳤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가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잠시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때 내가 쓰기 위해서 잠시 움켜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참 인정받는 기독교인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 영광이 더해갈 때 우리 주변의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많이 실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죽을 때 이렇게 재산을 헌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문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게 낭비하는 이런 낭비의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그냥 계속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나의 노후와 또 내 당대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식들은 교육으로 사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혼자 먹고 살 만큼 공부시키는 정도면 충분하고 남는 것은 내 다른 자식들, 족보의 이름으로 나에게 맺어진 자식이 아닌 수많은 다른 자식들에게 거룩하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신은 부자다라고 아마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많은 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아, 당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당신은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 이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돈만 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을 보시게 되면 매일 그 부자의 집 앞에 구걸하러 오는 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관계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나사로를 돌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관계성보다는 돈 자체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부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인간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한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어떤 돈의 범위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1차적인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만큼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최고의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그들과의 좋은 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최대치의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나의 가족들을 돌보고 친척들을 돌보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듀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내 관계성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비유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비유에 더 큰 주인공은 부자의 다섯 형제들입니다. 그 다섯 형제들이야말로 오늘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어떤 맥락에서 베풀어 주셨는가, 또 이 비유의 1차적인 청취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베푸신 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지나가면서 듣다가 비웃고 지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그 주장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새 언약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좀 더 실천에 용이하게 만들려고 율법 해석을 잘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이 남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쳤고, 거꾸로 여자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율법 해석을 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이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이 겉으로는 외식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서는 곪아가고 있는 교만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비유이고, 특별히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곡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태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옮겨가게 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의 충족성으로 우리의 주의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의 충족성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이제 자기의 형제들을 걱정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어떻게든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셔서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매우 단호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너의 오형제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왜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단어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39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듣고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부자가 뭐라고 또 반문을 합니까? 아브라함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에게는 좀 더 강한 자극과 충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극적인 방법으로 간증을 해주면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제발 이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부자의 형제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어떤 불신자로서 지옥에 갈 위험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방법론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전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을 동반하고 막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혹은 기타 어떤 특별한 복음 전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충분하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구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요구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늘 그들은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능력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많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능력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보란듯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혹은 뭔가를 보여줘서 불신자들에게 그래,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라고 선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뭔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많이 진출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점을, 능력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현시하고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아, 저렇게 힘이 있는 종교, 저렇게 사람을 성공시키는 종교, 능력 있는 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를 성공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기 좋아하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어떤 진실과 인격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목회자가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보여줘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혹은 다른 목회자들에게서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욕망, 우리만 당했던 시험이 아니고 가롯 유다도 당했던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가롯 유다는 여러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로 알고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런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고 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이 갈등이 은 30냥 정도의 무슨 재정적인, 물질적인, 도덕적인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신학적 갈등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생각을 넣었다고 이제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가 어떤 생각,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한마디로 이 능력 숭배, 기적 숭배, 권력 숭배, 이적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표적 숭배 사상이 이 마귀의 사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했던 그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여라 이런 시험이라든지 혹은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만 죽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 초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아라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마귀의 생각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유다도 그러한 표적 숭배와 기적 숭배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3년이 다 지나고 공생애의 그 마지막 단계가 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행하지를 않고 자꾸 기적을 절제하시고 점점 수세적으로 이렇게 약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아,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팔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 논법에 의존한 게 바로 그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힘 숭배, 권력 숭배, 기적 숭배, 초자연적인 능력 숭배가 신앙을 입증하는 어떤 유일한 통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유다가 걸려 넘어졌던 시험이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런 비슷한 것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자 그런 굴욕적인 죽음 당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베드로가 당했던 시험도 역시 이와 같은 그 능력에 관한 기적과 표적에 관한 그런 시험에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유다가 당했던 시험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유다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미미하고 약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간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정말 권력과 능력이 충만한 메시아로서 뭔가 기적을 행함으로써 메시아됨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 이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세상이 환호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죽으셔서 참 우리를 당황시키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으심 혹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약하심, 연약하심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간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십자가의 굴욕적인 죽음을 참아낸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굴욕적인 패배와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옳지만 모욕을 참아내는 것이고 또 내가 옳지만 주님이 일으키실 그 반전을 믿고서 부조리한 손해를 감수하고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유다의 배반, 유다가 당했던 시험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까? 바로 힘을 숭배하는 기독교인, 기적과 표적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공격하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당했던 시험이고 그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로마 군병에게 팔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처럼 모든 모욕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정말로 놀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아무리 큰 능력을 봐도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그냥 기적이나 어떤 종교 체험이나 사사로운 계시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사랑의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그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게 되면 이 역설적인 진리를 빼버리게 되면 그냥 몇 가지 어설픈 명제의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이 수긍하는 정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 초이성적인 논리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었을 때 그 죽은 자에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대반전 앞에서 넋을 잃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를 예수라고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고 내가 지상에서 보내는 모든 생애는 어떻게 보면 이 3일 후에 일어날 반전을 일으킬 부조리들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상에서 받는 모든 손해 혹은 모든 피해 이런 건 3일 밤 정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참다운 능력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우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이 주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부자와 내 삶과 같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람.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람 내 삶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모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마사들의 일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가 죽었을 때 그런 부여를 받아야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불러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의 일체적인 관계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주님을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한 사람을 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삶이 전부다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서 저희가 살아가며 하나님 이웃과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메시지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희망을 숭배하고 능력을 숭배하고 표적을 숭배하고 기적을 숭배하는 모습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런 경우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약함을 바라보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이 세상을 닮아서 가는 모습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승리의 길을 얻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삶의 위에 우리에게 있을 일반 전문적으로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모임과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보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일차적인 관계성 안으로 불러주신 모아주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 저희가 참다운 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우정을 유지함 속에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들이 참다운 저에게 주신 허락하신 범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과 표적과 이사 이런 것들에 하나님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메시지 그 자체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부조리한 일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대반전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3일 만에 대반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그 대반전 앞에서 우리가 넋을 잃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위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지금은 우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퍼주 제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